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편견이 은혜를 가리다, 편견이 은혜를 가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바로 갈릴리의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는 베드로 또 안드레 형제가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거하시는 동안 베드로의 집에서 묵으시면서 사역을 주로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장 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 나사렛입니다. 사람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향이고 그분의 출신지, 예수님이 이 유년 시절을 보낸 것이 바로 이 나사렛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10대와 20대를 다 보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자기의 이 고향을 떠났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으신다는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짐으로 말미암아 이 당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한국말에서 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은 이 당시에 있어서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지 않는 장소예요. 학군으로 따져도 학군이 제일 낮은 도시고요, 경제적인 활동으로 마저도요 별로 이렇게 기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자기 동네에서 이러한 이 전국을 떠들썩게 하는 큰 선지자와 같은 이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니까요, 예수님이 고향으로 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즉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그 가족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죠. 한국도 요즘에는 막 곳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요, 지금 내 옆에 누가 살고 있는지 뭐 이웃이 다 철문에 가려서 그 얼굴도 잘 모릅니다만, 예전에 우리 한국 문화가 어땠습니까? 이사 오면은 시루떡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옆집에 가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사 왔습니다 인사하고 서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또 저 집에 아이들은 누구인지 부모와 아이들의 얼굴도 다 매칭이 되고 심지어 저 부부의 뭐 관계가 좋더라 싸우더라 그 집안 내력까지 다 알 정도로 이렇게 서로 친했죠. 지금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마을 이 나사렛은요 당시에 농경사회였어요. 즉 그 말은 한 번 태어난 그 마을에서요 대부분 뭐 직장이나 이런 게 바뀌지 않으니까 이사 가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거죠. 이 마을의 사람들이 가구가 필요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목수 요셉을 찾아가서 우리 집에서 쓸 테이블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의자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가구함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이거 동네에서 요셉에게 가서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수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 또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라도 정말 불보듯 뻔하게 아는 것이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죠.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 또래로 자란 그 아이들을 자녀로 두거나 형제로 두고 있는 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어요. 자, 2절을 보니까요,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이 유대인들은요 각 동네에 있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뭐 랍비를 초대해서 듣기도 합니다만 말씀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은 그 마을의 이 어르신들이 가르쳐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나사렛 출신의 30대 청년인 이 예수가 온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좀 이런 광경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코너스턴 교회에서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났던 주일학교 꼬마애가요 어느 순간 자라나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막 부흥 강사가 된 거예요. 마치 막 우리 교회에서 빌리 그레엄 같은 목사님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 강단에 서서 막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는요, 이 뭐 남들이 볼 땐 대단한 목사님이고 막 강사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어린 시절이 다 보이는 거죠. 저도요,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그 어린 시절 교회 가면 뭐 목사님 목사님 하고 저를 부르기보다 아이고 영모가 왔구나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고 뭐 있어도 그분들 앞에 가면은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오늘 이 안식일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시니까요,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을 다 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너무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앞서 말했듯이요, 나사렛은요 학군으로 봤을 때요 정말 뭐 별 볼 일 없는 도시였어요. 여기에서 어떤 뭐 인자가 태어난다라는 거 사람들 별로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 시골 동네 중에서도 시골 동네요, 뭐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달동네 출신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더 뛰어난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 가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2절 말씀 보니까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자, 그의 말하는 것도 권세 있는 자와 같고요, 실제로 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도 선지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 아니냐, 늘 우리가 가구 부탁할 때 만들어갔던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빨래터에서 함께 빨래하면서 담소를 나누던 그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아니 이 예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3절 보세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을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낳았던 또 다른 형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누이들이 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3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즉 3절에서 지금 누구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는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만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사실 예수님을 찾으러 올 때나 요셉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시는 그 어느 순간에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유년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아버지의 직업인 목수를 예수님께서 물려받았던 것이죠. 즉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는 말은 예수님도 이 나사렛 지역에서 사람들이 부탁할 때요 그 집 가가지고 뭐 의자 고쳐주고 뭐 테이블 고쳐주고 이런 일들을 하셨던 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공사판에서 일하는 그 인부가 어느 날 우리 동네에 다시 와서 안식일에서 권세 있는 가르침을 막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막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우리가 다 내력을 알고 그 집안 우리가 훤히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무슨 위대한 선지자냐,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고 막 이렇게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 이 4절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선지자가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상하죠? 오히려 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친척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를 것 같은데 의외로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요 우리의 어떤 익숙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새가족반을 하고 새신자를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막 요한복음 2장 같은 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 대해서 막 설교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아유 목사님 진짜 이런 게 막 가능합니까? 아, 이런 게 정말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한 물음들이 있는 거죠. 도전들이 있는 거고. 근데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그냥 그래 이것이 사실이겠지라는 그냥 은연중에 믿음의 수긍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익숙하고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이 일상에 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그 신비를 기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자, 5절 보니까요 너무나도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 표현이 너무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 말이요,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들어가니까 그분의 막 능력이 막 감소되고 예수님께서 막 병 고치는 능력이 떠났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향하여서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언제 어디서나 충만합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 능력들을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 특별히 6장 5절을 통해서 뭐를 보게 됩니까? 주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권능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듯이 평상시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내가 저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게 되리라고 믿었던 그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나왔던 것처럼 내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갔던 믿음을 보여줬던 야이로에게 그의 딸이 죽었으나 살음을 입은 것처럼 믿고 있는 자에게, 믿음을 나타낸 자에게 주님은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놓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생활 속에서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들어봅시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예수를 알아왔지만 정말 이 예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의 병을 고치시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란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아, 나 예수 내가 다 알지. 내가 지금 신앙의 연차가 몇 년인데, 아, 내가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인데 내가 왜 예수를 모르겠는가. 그런데 나도 다 기도해봤고 나도 왜 안 불러 지져봤겠는가. 근데 해도 안 되더라.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더라.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봐도 그건 안 되더라. 신앙의 어떠한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아무런 기대와 아무런 기도도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왜 어때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하지만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새 신자들보다도 오늘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들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 범했던 그 실수와 잘못을 번화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너무 익숙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도해도 내 스스로의 한계선을 정해놓고, 야, 이런 거는 기도해도 이거 안 되지 않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 지금 뭐 십수년 해보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뭐 이런 게 이러지던가. 아무런 기대감 없이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의 한계선을 내가 정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나사렛 사람들은 아닌가요? 혹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주님의 어떤 그 능력과 한계선을 긋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요, 이 5절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주님을 불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권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수천 개, 수만 개의 교회가 있고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크다 해서 그의 믿음이 큰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고 싶으십니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새벽 예배 때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래도 이 단잠을 깨어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단지 우리의 입술의 어떤 움직임과 진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주님 앞에 불가능이 없으며 나와 같은 이 비참한 삶에 빠져있는 자의 인생도 책임지실 수 있고 능력으로 주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하면 우리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단순한 이 믿음의 원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이 하루 또 남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기도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일상에 젖어 있어서 기도하지만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라는 형식은 있지만 마음에 믿음 없는, 정말 중심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의 스스로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 새벽마다 주시는 그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나 내가 저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 나왔으며, 이미 딸아이가 죽었다라는 그 비보를 들었으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끝까지 믿고 주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갔던 야이로가 그의 딸이 죽었다 사람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오래 알고 있었으나 예수가 무슨 기적을 행하고 무슨 위대한 선지자겠느냐고 배척했던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 없이 주님에 대한 정말 믿음 없이는 아무런 권능도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정말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육신의 질병인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인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헤쳐나가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새벽에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음성의 음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이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믿고 주님이 내 우편에서 그늘 되심을 기억하며 낮의 해와 밤의 살도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